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현재 현경이 나와 있는 우리 책으로는 순서가 맞지를 않아서 역사적인 순서를 다 맞춰서 마치 장편 드라마를 보듯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소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정을 다 들어보면 이해는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생길 수 있고 자기의 판단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좀 드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강좌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총 28번째 시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창세기만 지금 저희가 23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37장에서 38장,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원역사까지 나왔던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제목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족장사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마다 복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궁금해하는데 사실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소위 말하는 복이 열매로 따라올 수 있는 그게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전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죽음의 길 지옥으로 가는 세상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실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볼 때마다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고 또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왔는데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삶에 있어서 부름을 받고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시내산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정체성을 잘 몰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마치 광야를 방황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야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당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알지 못하여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곱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로서의 그런 바른 정체성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7장부터 이제 얘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37장 2절을 보면 그 처음 시작하는 말이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이야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37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연장선 안에서 그게 이제 벌어지는 어떤 엮여져 있는 얘기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뭐 알든 모르든 바르게 깨닫든 모르고 깨달았든 어쨌든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그 결과로 말미암는 그 일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결국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3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역사를 연결해서 보면 세겜에서의 그런 사건이 터진 후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베델을 거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헤브론까지 이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세겜과 베델에서 새롭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야곱의 그 삶을 보면 여전히 그 삶의 수준이 확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아왔던 습관이 있고 태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가 그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자녀들을 편애하고 감싸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했던 라헬이 어렵게 낳은 그 요셉 같은 경우 특별히 많이 편애했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식들을 놓고도 그렇게 막 이 나뉜 그런 삶들을 살아왔던 것을 알죠. 그리고 나서 변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라헬 같은 경우도 가나안에 와서 죽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요셉은 혼자 남게 되니까 더 아마 애지중지했겠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했는데 아 부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게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다 이럴 만큼 지금 그 이 심각하게 상황이 꼬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뭐 형들이 무슨 일을 벌이면 그 일들 다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막 일러 바치는 식으로 하게 되니까 형들의 눈에는 정말 막 이거는 막 어떻게 해서든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죠. 거기다가 이 요셉은 또 꿈을 자주 꿨는데 그 내용 때문에 결국 또 형들의 미움을 더 샀습니다. 그 꿈은 사실 아버지 야곱도 뭐 이렇게까지 얘가 이 일 하나 싶을 만큼 그런 꿈을 자주 꿨거든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오던 어느 날 야곱이 이 형들이 이제 이 목축을 하니까 양을 치러 세겜 땅에 가 있었는데 거기를 좀 방문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겜 땅으로 형들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자기 혼자 형에게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별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셉도 자기 애가 되게 크고 자기 사랑이 되게 크고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질시의 눈을 넘어서 어쨌든 넌 한번 만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언지를 줬을 텐데도 그냥 부담 없이 또 올라가라고 하니까 찾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세겜 땅에까지 갔는데도 형들이 없었어요. 형들은 또 뭐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더 북쪽에 도단 쪽으로 올라갔었는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거기를 쫓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이 그를 미워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이 그렇게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다 하는데 사실 상황들을 우리가 좀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고 아내가 네 명의 자식들끼리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명의 아내, 아들이 다 갈라져 있는데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오니까 다 같이 연합을 해서 죽이자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제 결국엔 그렇게 죽이지는 않고 그냥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얘기가 37장의 얘기입니다. 요셉의 얘기는 이제 이 다음 39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주에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38장을 보면 지금 요셉이 잡혀간 그 다음 이야기로 얘기가 가야 되는데 37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39장으로 가고 갑자기 38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환되다가 이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들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대에 편집된 거다. 끼워 넣었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38장은 결국 유다가 지금 이 가나안 문화에 빠져가는 얘기거든요. 유다도 그랬고 시몬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 문화로 점점점 이게 교류가 많아지면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또 애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이유가 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게 38장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까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 아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유다 쪽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로 흘러가는 그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38장에서 보여주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굳이 그렇게 뭐 그걸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얘기가 너무 형편없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걸 편집해서 넣었으면 성경의 신뢰를 무너뜨려버리게 하려고 넣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유다가 어쨌든 결혼도 하고 뭐 며느리도 얻게 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이 관계를 갖고 애를 낳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잘 가이드가 없이 성경을 무조건 읽어가다 보면 야, 이 성경처럼 이거 정말 이 비도덕스럽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건 정말 읽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아무나 읽으면 안 될 만큼의 지저분한 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다 얘기를 근거로 성경이 뭐 현대판 막장 드라마보다 이 못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뭐 저질이라고 욕을 할 정도죠. 뭐 그렇게 좀 사실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살펴왔던 족장사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결혼했던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어서 형제들이 갈라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복 동생하고 한 겁니다. 다른 어머니 밑에서 난 딸하고 결혼한 게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가 4명 있는데 그중에 둘은 어떤 한 자매를 동시에 7일에 그냥 언니도 얻고 동생도 얻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막 아내를 얻고 거기다가 또 그 이 자매의 종들까지 다 막 그냥 자기 와이프로 만드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얘기가 이게 잘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막장 드라마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지금 또 유다가 이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는 이런 참 듣기 곤란한 이런 얘기를 왜 또 그 가감하지도 않고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시작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의 시작 부분이 다 이런 얘기인 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얘기만 봐도 아 이게 구원을 받는다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무슨 사람의 의나 공로나 뭐 이런 종교적 열심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구나 이런 걸 일단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우리가 뭐 율법주의에 빠지니 뭐 아니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일단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 그럼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기로 미리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왔죠.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운명론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다 정해놓고 이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스마엘이라는 장자가 있어도 이삭이 되는 거야. 그런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볼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그랬죠. 이거 지금 창세기의 시작의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계시록이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행자로 삼아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실패 같은 얘기, 성경 처음부터 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그냥 창세기 벌써 3장에서 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또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피자마자 그런 얘기. 또 반면에 또 에녹 같은 사람이 승천하는 얘기.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심판받는 그 세상, 그 나누어진 이야기.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세대가 됐는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얘기인데 또 그 이후부터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뭐 아들이 되고 쫓겨나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야곱과 지금 에서 같은 경우 둘이 쌍둥이였고 에서가 장자였는데 그 에서는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 사기꾼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영 형편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으로 약속이 흘러가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실패만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 이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의 사건 하나하나와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유다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아까 살핀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까지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엔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 다음에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는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택에 관한 얘기가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핵심적인 큰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 주제를 잊지 않고 계속 얘기를 잘 살펴가다 보면 모든 얘기가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막 전개되고 있어도 항상 이런 주제를 잊지 않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통적인 그 음성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죽음으로 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이런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으면 깨달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이런 큰 주제를 잊지 말고 37장의 얘기는 어쨌든 요셉의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38장의 이야기로 가면 이게 이제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세속의 문화로 그냥 들어가서 혼자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집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먼 고향 하란 땅까지 자기 종을 보내서 그래가지고서 그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고 막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첫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막 살아갈 때 굉장히 걱정을 했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왔었는데 이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스스럼 없이 가나안 족속과 그 문화로 들어가 버렸고 거기에 친근해 있었고 그리고 저들과 가까워지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굉장히 깨졌기 때문에 사실 또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누군가를 얻는다는 게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란 땅이냐 뭐 가나안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야곱은 아 저 유다는 그냥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그 섞여가는 얘기를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7장에 이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야곱의 얘기가 이러하다 하면서 그 후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만든 삶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근거로 놓고 볼 때는 부모인 야곱에게 큰 그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이들의 막 성장기인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교육받는 그 시기에 대부분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분명히 미약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겜에서 그 그냥 딸이 그 강간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로 교육해준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신앙에서 스스로가 막 갈등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먼저 예배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바르게 섬길까 안 섬길까 늘 고민하고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야곱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그 가정의 바른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그 존재의 이유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이 명령 하나님 주신 이 사명, 가장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리더가 돼서 나를 그 땅에 세우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도 결혼하고 나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애들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면 더 정신이 없어서 생존에 다 빠져가지고 정작 이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자 했더니 가정의 목적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하지만 10대 이런 꿈들을 좀 확실히 꾸시고 그리고 20대 정말 성실히 준비하셔서 정말 30대 때는 내 가정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와 여러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혼자 준비될 수 없기에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바르게 교육을 해도 그리고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지금 한 아버지 밑에서 에서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야곱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때에 자녀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너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시대의 그런 이 사설 기관 이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뭐 학교 기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교육은요 성경대로 보면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 저 성경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 유초등부나 뭐 중고등부나 얼마나 있다 갑니까? 불과 뭐 몇 시간,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래 보니 결국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말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30분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다른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기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것을 감당해 가겠지만 제대로 된 자녀를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자녀에게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예요. 근데 자녀 교육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처럼 뭐 글처럼 책처럼 그렇게 애들 교육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방목하듯이 그냥 자라게 하는 거하고 그래도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런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좀 바르게 교육할까? 그게 교회가 할 역할이겠죠.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 그 이후가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버리는 거. 알아서 크겠지.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무슨 교회가 알아서 합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줘서 지금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보면 성경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뭐, 이, 그 음악에 뭐, 그런 어떤 게임에 뭐, 이런 게 다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출생할 때부터 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한 성경과 역사와 믿음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해주는 분명한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그건 그 아이들의 인생 책임인 거예요. 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교육되는 시기에 부모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그러느라고 그냥 애들이 그냥 방치된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후손은요 결코 혈통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저절로 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스스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말씀을 따라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된 거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른 길에 섰긴 했어도 그 스스로가 그 부르심을 붙잡고 계속 거기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부르심을 받고도 자꾸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불렀던 그 목적조차 착각하고 자녀들에게 바른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벌어지는 얘기가 지금 37장부터의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야곱 이후에 야곱이 만들어 놓은 그 이 삶 이후에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이 성경이 진행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게 될 그 믿음의 족보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보면요. 이제 살피겠지만 유다의 이름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라 이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자 때문에 그게 명목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혈통적 믿음의 족보라고 하면 사실상 야곱 이후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남은 자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가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이 상황을 모르면 신약에 가가지고서 지금 뭐 예수님 시대에 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면. 그러나 이런 상황을 확실히 알면 신약에서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혈통적 믿음의 족보는 사실상 야곱 이후에 끝났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 타락해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막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그래도 부모 밑에서 막 자라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교육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다 보면 점차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까지 망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럼 이제 서서히 그 세상의 문화가 내 중심으로 와서 몸은 교회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부터의 역사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이 야곱부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그 성도의 그 존재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줘.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을 하셨는데 2세대 이삭 그리고 3세대 야곱 그리고 4세대 유다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과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게 눈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에게까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바르게 흘러갔다고 보는데 이 야곱으로부터 그 약속이 확고하게 흘러가지 않으면서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지켜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흐트러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한국을 쭉 간다고 하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같아도 만약에 각도가 1도만 벌어져도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점점 자녀들부터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아버지의 아내하고 자기 법적 족보로 따지면 어머니인데 어머니하고 이 침상을 더럽히는 르우벤이 그런 짓을 하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동생의 그 강간 사건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식의 그 이런 복수극을 벌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시몬 같은 경우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나안 족속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사는 사실상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유다가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들 셋을 낳거든요. 근데 첫 아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성경대로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치셔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곱으로부터 흐트러진 그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유다로 가면서는 완전히 가나안으로 속해버렸고 당연히 유다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의 교육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다말이 이 유다의 며느리가 이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해서 교육한 그 이후에는 자녀들의 몫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는 똑같이 전파되고 교육돼도 그 말씀을 배우는 각 사람의 스스로의 결심과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복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도 같은 부모 밑에서 다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유다의 첫 아들 엘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다말 부부관계인데 부부 안에서도 길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오히려 가난한 여자였는데 듣고 배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이 엘은 유다의 장남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 에서와 같은 길 이스마엘과 같은 길로 그렇게 걷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각적으로 죽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첫 아들 엘이 죽고 그 다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이라는 이 사람이었는데 그 오난에게 형수를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게 어쨌든 유다족속들 속에 그러니까 그 있었던 그 가나안 근동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형이 죽는 바람에 형수가 과부가 됐는데 그와 결혼을 해서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너는 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근데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계대결혼법, 수혼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얘기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법률, 해족속 법률에도 이런 비슷한 법령이 나오고 또 성경적인 예로 봐도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에 갔을 때도 25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걸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룻기 같은 사사시대 룻기 같은 경우는 보아스와 룻 그러니까 또 다른 여인이 하나 또 들어오거든요. 예수님 족보로. 그 이야기도 바로 이 계대결혼법과 관련된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거는 수혼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왜 그랬냐면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족속하고 결혼하면 이걸 다 가지고 가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은 족속끼리 결혼을 시키는 재혼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한 거고 또 여자라는 이 존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산수단인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100명 있고 여자가 1명 있으면 그건 큰 문제죠.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많으면 오히려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대결혼법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그렇게 고아와 과부가 됐을 때 때 그 세대가 책임을 져주질 않는 거예요. 다 빼앗고 결국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신명기라는 걸 참고해보면 이 계대결혼법을 담당해야 되는 동생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거 싫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수하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같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 요즘도 뭐 병역 거부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낙인이 찍히는 것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규례의 목적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그 시대에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인데 그거를 거부하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고 아 쟤는 상종을 못할 사람이야. 전혀 책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바로 자기의 욕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38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걸 알고 오난이 자기의 욕심대로 한 거야. 자기의 씨로 낳은 자녀가 내 자녀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형의 자녀가 되면 장자의 상속권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그런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의무를 지키는 척하면서 매번 형수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마다 결국 욕심껏 즐긴 거고 매번 씨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이기적인 극단적 죄악으로 봤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는데 근데 오난은 지금 어떠는 거예요? 전혀 약자를 책임지는 마음이 없었고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서 오히려 형수를 이렇게 농락하는 식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걸 보면 사실 이런 자기 것에만 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 오난의 숨은 죄를 보시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곱이나 오난처럼 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의 책임을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은 거예요. 늘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온전치 않은 거예요. 같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조금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아서 우리 주변의 고아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오난은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유다가 이제 이런 걸 봤더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야곱부터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진심이 흘러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때문에 온전해진 교육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결국은 행동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서 지금 이 집안이 이 풍지박산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자기 아내까지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 여자, 그러니까 창녀를 찾아서 욕정을 푸는 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도 이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종종 그런 행동을 했던 걸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친정 가있으라고 해서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얼굴을 다 가리고 그리고 여자를 찾는 시아버지 유다를 맞아들여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다말이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랐으면은 전혀 이거 어떻게 해보지 못할 건데 자주 했던 걸 봤던가 아니면 그 당시 가난 족속들 중에 양 털을 깎을 때는 축제 기간이어서 그런 신전에 가서 그 창녀들과 그냥 자고 이러는 게 보편적인 문화이긴 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유다가 그런 행동을 자주 반복을 했다는 거를 며느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하고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물론 유다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풀고 싶은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욕심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거 다 경험해 보죠.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좀 먹는 것 때문에 눈이 확 뒤집어 버리면 뭐 어른이 있고 애가 있고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막 먹는 뭐 그런 거 말하자면. 그게 이제 식욕이라고 보면 이 성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욕정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욕심하고 그게 술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오락이 됐든 마약이 됐든 도박이 됐든 아무튼 욕심과 결착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이 성적인 이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부분 또 이 성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무슨 이렇게 뭐 좋은 뭐 영상도 만들어 놓고 뭐 이상한 것도 찍어 놓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막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끄러운 사진이나 동영상이 막 나돌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대로 막 욕정에 있어서 막 했을 땐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는데 깨지고 났더니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었고 욕정이었을 뿐인 거죠. 오늘날도 지금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몇몇 사람들 보십시오. 그 유명한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리벤지 포르노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다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뭐 이상한 사진 찍어놓고 이랬다가 나중에 헤어지고 나니까 그걸 온 사방에 그냥 온 세계에 전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생기는 일 아닙니까? 딱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때 당시는 이 인터넷이 없었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건 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품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동영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돈을 주겠다고 갔는데 이 창녀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는 그런 창녀가 원래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욕정에 사로잡힐 때는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풀고 싶은 만큼 다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뭘 수습하려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잘 됐다 야 이제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유다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자신이 그런 줄 모르고 뭐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막내 아들 셀라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결국 여성으로서 다말의 인권을 짓밟았던 거죠.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 만정 이 유다는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더 나아가서 불태워 죽이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영상 때문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 뭐 혈통으로 흘러간다 이게 그게 그 혈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오히려 며느리 다말로 인해 이게 이렇게 이어진 거지 유다는 진짜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유다의 이름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유다는 이런 바닥을 치고 나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일을 로 잡아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물건들을 결국 자기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나보다 옳다. 원래 내가 셀라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 터지만 여러분 유다처럼 결코 그 바닥에 비벼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참 다행인 거예요. 아유 인생 이렇게 된 거 이래가면서 그냥 막 살아라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비로소 야곱이 그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한 사건에서 깨달은 것처럼 이 유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를 고쳐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핀 이 내용을 근거로 보면 이 38장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가자 간다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이 사실 유다의 얘기 같은데 정확히는 다말의 얘기인 거예요. 38장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모델로서 다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여자예요. 거기에 충분히 젖었던 여자예요. 그 가난의 음란한 문화, 그런 일반화된 문화. 그렇게 본다면 다말의 지금 사고체계는 그냥 자동적으로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떤 거예요?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자기가 결혼한 이 혈통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듣게 됐고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만약에 자녀를 주지 않을 때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혈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법적 해석으로 봤을 때 다말이 이래도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땐 불법이 아닐지 몰라도 일반적인 그 시대 통념상 지금 유다가 불태워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심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짓을 한 거예요. 다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 부도덕해 보이는 행동을 굳이 성경이 이 아까 37장 넘어가서 그냥 요셉으로 안 가고 굳이 38장을 넣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뭐예요? 다말은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여인이라고 욕을 먹고 심하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다음에 비록 형편없는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자 했던 여인이다라는 거.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파악해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라는 아들로 혈통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유다는 아들이 아직 한 명 있었잖아요. 왜 며느리하고 낳은 그 자녀에게 갈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그 이 흐름을 유다의 셋째 아들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가계를 통해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성경이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이것도 이걸 봐도 믿음은 또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그냥 믿음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어도 시아버지 유다 가문에 대해서 알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들으면서 무슨 이상한 신이 있냐? 뭐 그런 신이 있냐?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신중히 들었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를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았고 순종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섰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녀짓이 옳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유다조차 지금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그 부름을 잊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냥 대충 전해들은 것 같았던 이 며느리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그 순종하는 삶이 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지금 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뜻은 대부분 아는데 그 지켜가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참 우리가 빈약한 걸 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다마를 통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죠. 리브가도 야곱하고 같이 막 아버지를 속여서 뭐 장자권을 빼내는 그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은 좋은데 자꾸 그 해가는 방법이 성경에 왜 이렇게 이런 것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수준도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 목적은 옳아도 그다음 방법까지도 목적이 옳다고 방법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목적이 옳다면 방법도 옳게 할 수 있는 저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말이 시아버지를 찾아가고 가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속이는 방법을 쓰는 바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방법에 있어서도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장의 본문은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아무 이해 없이 그냥 하나님이 택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짜놓은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이게 그렇게 가는가 그런 식으로 운명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중심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록 가나안 세속에 젖어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야곱도 그랬고 지금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다말 같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나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처럼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인 경고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도 그들을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버린 건 삶이라고 할지라도 야곱처럼 다 인생을 다 꼬아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편없는 바닥의 삶을 살아도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거예요?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이 너무 망쳐버렸고 망쳐도 너무 망쳐서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막 과거의 쓴뿌리와 그 열매들이 자꾸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유다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구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 욕심대로 행해서 벌린 그 일들로 말미암는 정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최악 중의 악에서도 우리를 계속 일으키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책임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구별돼서 살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문화로 들어간 이 유다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그런 이 부르심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다시 회복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혈통의 그 믿음의 그 흐름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런 이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 살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월 우리 함께 성찬식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